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도 있고 또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징계,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여도 결국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430년경에 말라기 선자 활동을 끝으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말씀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든지 또 들려주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오면 범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돌아가야 되고 또 돌아오라 했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 삶이 뭔가 잘못되었는가 점검하고 돌이켜야 되죠. 계속 주일날도 요한계시록 2장 3장 에서버드 4일날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볼 때에 칭찬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칭찬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책망할 것도 교회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책망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점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관심이고 또 정말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어디에다 그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그랬으니까 돌아갈 때 돌아가는 것이 은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아갈 때를 놓쳐버리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음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엎드러졌으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고 집 나갔다가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죠. 예, 집 나갔다가도 돌아온 것이 정상이요. 엎드러졌으면 엎드러진 채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도다 그랬어요.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겁도 나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 돌아가야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돌아가지 않아도 하루 한 번 두 번 돌아가지 않아도 아무 별 일도 없고 뭐 지금 뭐 하나님 말씀만 그렇지 실제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루 이틀 반복되고 3일 4일 이렇게 나흘 반복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자가 없고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에 질주하는 말처럼 하나님께 질주한 게 아니라 자기 각기 행할 길로 가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점점 다른 길로 자기의 갈 길로 점점 가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마치 천성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때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게 8절, 7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올 때와 갈 때를 아는 게 새들이잖아요. 그래서 철새라고 그러는데 때를 따라서 왔다가 또 때를 따라서 가는 게 바로 새입니다. 그중에 산비둘기도 있고 제비도 있고 두루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비 같은 경우도 봄이 되면 여지없이 찾아오잖아요.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 되면 갑니다. 그러니까 올 때와 갈 때를 알고 때를 따라서 오고 가는 것이 새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새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떠나도 돌아올 줄을 모른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만 또 못하다 이 말이죠. 새만 또. 새들은 다 그 때를 따라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그렇게 하는데 내 백성은 그러지 않는다. 새만 또 못하다. 아,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자 8절에 새만 또 못하다 이런 7절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이 새만 또 못한 백성들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아니 우리가 새만 또 못하다니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율법의 지혜가 있는데 왜 새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어찌 말하겠느냐. 참으로 거짓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율법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혜는 성경 책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지혜가 나오는 거지.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 아니, 읽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읽고 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읽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양심이 반응하고 내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것은 굳어져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간이 굳어지는 것을 경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마음의 경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 사울이 강파가에 마음이 굳어졌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그래서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굳어진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마음이 굳어진 죄를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 경화되고 있다, 굳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부드러워지고 회개하고 기경돼야 되는데 기경되지 않는 것, 이스라엘 선들이 아무리 말을 돌려서 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감히 잡히리라 그랬어요.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곧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무슨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새보다 못하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그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냐면 결국은 이와 같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이 들리는 것은 아니죠. 하루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읽어가면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들려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잡생각 속에 말씀이 훅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 그 말씀이 확 내 심령에 꽂힐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뒤집어 엎는 역사,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그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여호사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빛이 되고 우리 길에 안내가 되는 이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10절에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욕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그들의 욕심에 맞춰서 응 그것이 복된 일이야 하고 자꾸 귀에 좋은 말만 들려주는 건 이게 거짓되게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자꾸 귀에 좋은 말만 들려주고 백성들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그냥 그 말만 좋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 제대로 새겨질 리가 없는 거죠.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자꾸 평강을 말하는데 결국 평강이 없어요.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냥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그 정도 한 번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자꾸 그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 괜찮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양심에 화임맞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점점 하루와 좀 이렇게 말씀해서 멀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돌아올 줄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두 장에 걸쳐서 파수꾼은 이루어야 했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지 않냐면 그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4절에서부터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성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세요. 듣든지 아니듣든지 네 족속 네 민족에 가서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동족에 가서 듣든지 아니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세요.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 그러나 전하였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냐면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너는 생명을 보장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다 행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전하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백성들도 문제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문제였다. 총체적으로 다 타락하고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니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라 바라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 곧 전사들의 말 전투하는 말의 부르짖음이 저 북쪽에서 단에서부터 들리고 또 출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곧 북방에 있는 바벨론 세력이 와서 결국은 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뱀과 독사도 역시 바벨론 세력 술법으로도 통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술법은 뭡니까? 애교술 혹은 조공을 바쳐도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저 뱀과 독사를 보내어 물게 하리라.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냐면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시니 마른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일성할 때에 그 저주를 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갓길로 행한 그것을 열매 없다 하는 것이지 전도 못하고 뭘 못해서 열매 없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에 대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오늘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에 또 들려진 그 말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획하고 우리 굳어진 경화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